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 진리를 말하는 것을 지칭하였던 때 사용되었던 단어 마르티스가 오늘날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이는 진리를 말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세기 말엽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대부분은 다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친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침묵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욱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반역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고 반역자들은 단순히 처벌하시는 방법으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순교적 증언을 통해서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과 함께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역한 세상을 향해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도록 증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반역한 세상을 향해 신실하게 증거하려고 할 때 일어날 일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장은 사도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증인으로 다시 세우셔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1장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셔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종말의 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또한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장에 나타난 환상의 내용을 보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 한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은 다시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강한 천사가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 웅장하고 거대한 이유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는 어린 양만이 펼쳐서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임복을 떼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 책을 들고 있는 강한 천사의 모습을 보면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또 구름과 함께 또 불기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것을 연상합니까? 무지개 하면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건 출애굽 이후 광야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천사의 웅장한 모습 속에 구약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된 그 모든 천사들, 모든 임재의 역사들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다는 것, 그것은 어린 양께서 이루신 일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강한 천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천사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천사 그러면 양쪽에 날개가 있고 얼굴을 보면 아주 아기 얼굴처럼 포동포동 살이 쪄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성당에 천사를 그릴 때는 전부 포동포동 살찐 천사들이에요. 예쁘고 살찌고 그런 천사들의 모습인데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웅장하고 거대하고 파워풀한 그런 천사의 모습이죠. 구약 역사에서 때로 천사는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겐 여행객으로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강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리고 소심한 상태로 사람이 어딘가에 오래 갇혀있고 유배되어 있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크고 강한 이 웅장한 거대한 천사의 모습이 요한을 다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증인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천사가 사자가 표효하듯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 천둥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 하자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역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말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쏟듯이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빠르게 신속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증거하라고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대상에게는 이 내용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강한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고 또한 말씀해준 내용은 중요한 순교자들이 던졌던 두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교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순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천사는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순교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답변으로 요한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 강한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작은 책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당황스러운 지시죠. 책을 왜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의 중요한 자격은 그 진리를 내면화하고 체질화하고 인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일부로, 나의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이 요한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환상들은 다 구약에 근거한 겁니다.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의 비슷한 모습을 다 가져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역사적 상황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처한 이 상황과 에스겔이 처했던 혹은 다니엘이 처했던 그 선지자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동일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부름을 받아 사역했던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적대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했던 사명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우호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무너뜨려버립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창조를 말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혼자 믿었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진화로는 진화라는 말 자체가 진리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로는 창세기 1장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성은 2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양성으로 남자와 여자를,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신,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진화론으로, 창세기 2장은 소셜 젠더, 사회적 성으로 무너뜨리면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락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무너뜨렸으니 3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부터 가인들이, 가인 후손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는 시상, 그것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전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 체험하라는 겁니다. 증인의 능력은 말씀의 체험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이들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달콤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자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한두 시간을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물론 어떤 분은 한두 시간 읽으면 꿀처럼 잠이 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 내려가면 쓰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읽는 것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인격으로 행하려고 하면 씁니다. 실천하려고 하면 매우 쓴 것입니다. 또한 전하려고 하면 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증거의 사역에 참여할 때 이 쓴맛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요한을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20장은 선교의 부름과 함께 마칩니다. 요한에게 여러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역사적 자료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한은 밧모섬에서 생애를 마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사역에는 은퇴란 없습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이제 은퇴 정도가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한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도록, 여기서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 시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두 명일까? 그것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법적인, 확실한, 믿을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1260이라는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교회가 겪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강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증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 두 명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환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겹쳐서 오버랩해서 마치 동일한 이야기처럼 전개를 합니다. 세 장면의 드라마로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처럼 두 증인도 권세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준 권세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이 나와 심판하고 또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던 권세, 엘리야의 권세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권세, 모세를 통해 나타난 권세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나타냈던 그 권세, 모세가 나타냈던 이 권세,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던 이들이 증인으로서 보여줬던 대표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이런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증인들, 두 증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교회들에게도 이런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필요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처럼 두 증인도 죽임당하고 모욕당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이 증인들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당하고 짐승의 추종자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죽임당하실 때 대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짐승들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 시체가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일어났죠.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일입니까? 그럼 로마 제국이 승리한 것입니까? 세 번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부활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부활하고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이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들에게 약속된 영광이며 또한 어린 양이 승리를 통해 얻어진 승리가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모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다 함께 연합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함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또한 짐승들을 따르는 이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승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의 두 증인의 증언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모욕당했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 죽임당한 거죠. 이들이 진리를 증언하지 않았으면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았으면 순교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사 참배 반대하지 않았으면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한 이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이죠.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뜨려지고 7천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증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거가 회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거는 심판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죠. 심판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인데 심판만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증인들의 증거, 특별히 순교적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죠. 바로 이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후에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을 긍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때는 그런 심판에서는 마지막 재앙은 심각한 끔찍한 재앙으로 표현했죠.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끔찍한 재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기뻐하며 참여하는 이가 될 것인가? 그것을 대조하도록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끝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도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이 기간 동안 이 중간 지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선교의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두 증인으로 존재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의 속에 처해서 사람들이 오고 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다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휩쓸리고, 풍요가 오면 휩쓸리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용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회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한가한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증인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었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그들도 해내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아니라 순교를 통한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권세 있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세의 기적을 본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바알 선지자들이 회개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적인 권세로 이루어지는 심판으로는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순교적 증언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로도 일어나지 않았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은 순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적 각오가 없이 도망가고 회피하면 우리는 짐승에게 휩쓸려 갈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증인으로, 충성된 순교적 증인으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를 두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서 있는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